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찬절이 되면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전야제 할때참 많이 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이걸 갖고 이제 애들이 첫 인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의 소식.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꽤 이제 하신 분들이라, 성탄절 하면 으렛껏 하는 이제 그냥 크리스마스 여겨져서 이날, 아, 진짜 이큰 기쁨의 소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아니면 이제 아기가 생겼다라고 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모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막 이런 어떤 설레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잘 자라서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 좀 이제 감성이 풍부하신 아빠들이 이제 막 울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할까?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에 대한, 그리고 한 가족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쁜 마음이 있어서 부모로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쁨을 갖지 않을까? 아마 어느 부모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불행할 거다, 이 아이의 인생이 험난할 거다, 뭔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많이 이제 비유하시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날이 그렇게 기쁜 날일까?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 인간적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얘가 이제 내 자식이 태어나는데 얘 인생이 험난하게 고난당하다가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태어나는 이날 이 아들을, 이 아이를 받으면서 아버지로서 기쁘진 않지 않을까. 그냥 우리에겐 분명히 기쁜 날인데, 어쩌면 하나님 편에는 마치 인간적인 아버지 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시작하는 첫 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전히 성경에, 그리고 많은 신앙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제 많이 경험했고 느꼈지만, 다시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만큼 크구나. 자기 이제 태어나는 얘가 이제 죽으려고 태어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아, 이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기쁨의 큰 소식이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낼 때 뭐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도 이날은 이제 노는 날, 즐거운 날. 모르겠습니다. 새벽송을 다 이제 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까지 놀다가 25일날 예배는 자고 정작 이제 예배 드려야 될 날은 이제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거나 자고 이제 그 전날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근데 새벽송을 도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새벽송을 도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집집을 이제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이제 새벽송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제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은 참 재밌었던, 사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게. 끝나고 이제 과자 먹고, 밤새서 놀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탄절은 우리가 뭔가 기쁜 건 맞지만 우리끼리 뭔가를 즐기고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구주가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내 삶의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을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뒤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태어났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나서 홀연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드려지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 하라고 한 것만 한다. 이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 순종하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 편에선 그거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 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순종함으로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것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죠. 감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부르심, 이 사명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단순히 성탄절, 나를 위해 오셨구나, 감사하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그래서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평화라는 것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평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의 헤브리어가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의 어떤 어원, 출발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결합. 그러니까 하나됨. 이것이 이 평화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게 뭘까? 그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것을 다시 하나되게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이 모하게 돼서 다시 평화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게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이 평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쟁, 갈라지고 뭔가 틈이 있는 곳에는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분리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체라고 하는 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분리됐다는 것을 하나되게 하셔서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안에 평화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됨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내용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셨는데 우리 삶에는 갈라진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 갈라져 있고 친구끼리 갈라져 있고 뭐 직장 아니면 뭐 학교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안에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평화라는 게 없는 거죠. 갈라진 틈 안에 평화라는 것이 없으니까 갈라진 틈이 있어서 평화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삶이 여전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되게 하셔서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나 갈라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평화라는 게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 분리됐잖아요. 죄 때문에. 세상도 사람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뭐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 사회 전체가 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모아가셔서 다시 하나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니 평화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가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뭘 하지 않냐면 예수님과 같이 갈라진 틈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갈라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갈라짐이 있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을 줬던 것도 죄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자꾸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내 삶에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분쟁과 깨어짐과 갈라짐 속에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 집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 이 평화라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갈라짐이 있다라는 건데 그 갈라짐의 시작은 반드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결국은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이 땅 가운데 평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었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셔서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해결됐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 안에 욕심이라는 것으로 출발한 죄 때문에 갈라짐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것으로부터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 삶 안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까지 주신 이 평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이 평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할 줄 알아요. 올바른 반응은 아주 간단하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욕심을 깨닫고 내 욕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이 욕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욕심은 죄를 낳게 만들거든요. 그럼 죄는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그건 우리 삶에 뭐가 없어요? 평화라는 게 사라집니다. 이런 평화가 사라진 곳에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잠언에 보면 돈 많은 곳에 사는 것보다 예쁜 여자와 사는 것보다 안 싸우고 화목한 집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 많은데 맨날 싸워. 맨날 갈라져 있어. 평화가 없어. 그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면 안 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치 내 욕심은 인정하지 않는데 네 욕심은 이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입은 우리 삶,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가 갖는 삶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밖에 할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없는 삶,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야 그냥 우리 잘 지내보자. 여러분,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이거 갖고 욕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들어가야 거기서 그 욕심을 깰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집. 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는가? 우리 집에 평화가 있는가? 우리의 평화 깨지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됐으면 좋겠는 대로 안 되는 순간 이제 부글부글 끓죠. 이제 그걸 팍 하는 순간 그 즉시 평화는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는 이게 무뎌진다라는 거죠. 무뎌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 이게 평화가 깨졌구나, 뭔가 좀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느껴지던 게 무뎌지니까 평화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조차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평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 안에 내 영이 평화가 깨졌구나 느낄 줄 알아야 돼. 아 뭔가 지금 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돌아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욕심 부리고 있나? 아,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라고 해야 이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 교회,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풍성해져야 이것이 흘러가거든요. 이러면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고 잘 살고 좋은 집인 것처럼 꾸며도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깨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쉽게 평화가 깨질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 깨어짐, 갈라짐, 분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멀어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내 삶에, 아니면 내 교회에, 아니 우리 직장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됨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다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도 취하지 않고 내 욕심 그대로 쥐어잡고 예수님 오세요 하면 안 오, 그러니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됨을 경험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욕심 잡게 되고, 욕심 잡으면 죄 낳게 되고, 죄 낳으니까 하나됨 깨지고 평화 깨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랬던 우리 삶에 예수님 오셔서 욕심 놓게 하시고, 욕심 놓고 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되게 하셔서 평화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욕심 잡으면서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점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이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통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순종의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오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평화 오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은 다르겠죠. 각자의 이것을 하는 장소도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양도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다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양을 통해서 평화 오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게 우리 삶을 드리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삶, 본받아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다 섰을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혹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집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평화가 깨져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2015년을 기대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멸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져갖고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망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망해서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우리 망할 거다, 잡혀갈 거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평화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화로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망했어요. 망해서 다 잡혀갔잖아요. 막 성전 다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지만 나는 너희를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럼 너희들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삶에 평화가 깨지고 무엇인가 사망과 같고 어렵고 문제 있고 망한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모습이나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 이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 다뤄야 되는, 우리의 죄를 다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평화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평화가 깨어진 곳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정직하고 또 기쁘게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